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추가하려던 미국의 시도가 중국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2018년 이후 취해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조치를 재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열차 운행이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5일, 11일, 14일에 이어 17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자, 먼저 그 의도부터 좀 살펴볼까요?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새해에 들어서 불과 12일 사이에 북한이 4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잇따른 첨단 장비를 시험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또한 좌절과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사의 배경이나 성격과 관련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네 차례의 발사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5일과 11일은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였고요. 이 두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해 1월 달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14일과 17일은 잘 알려진 대로 각각 평안북도 의주 일대의 열차에서, 그리고 또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씩을 발사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관심이 없고, 미국이 지금의 대북 정책을 바꾼 이후에나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발사였다는 게 그 한국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북한의 잇따른 발사에 대해서 미국의 대응도 점차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 기자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북한이 이제 1월 5일부터 17일까지 4차례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처음 5일 그 북한이 그 자강도에서 동해로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만 해도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정도의 그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11일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대응 강도가 좀 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미 정부는 이 11일 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의 그 미사일 부품을 그 중국과 러시아에서 몰래 그 조달한 북한 국적자 이제 6명을 제재했고요. 이어서 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있는데요. 이 저 그린필드 대사가 이 미국이 독자 제재한 이 6명을 유엔 차원에서 제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이를 그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동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조용히 해온 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리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등이 나서서 미국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한국, 일본과 이제 전화 협의도 받고 이렇게 지면서 처음 5일 미사일 발사 것보다 지금은 상당히 좀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문제의 이제 핵심은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미국의 그 긴장 고조, 이런 것이 계속될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북한 학위에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은 긴장 고조를 위해서 긴장을 고정을 시키거나 강경 대응을 위해서 강경 대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해서 그에 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위야무야 지나갈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단계, 그러니까 가령 뭐 다음 주건 다음 달이건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계속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 조치를 계속 취하는 것이고, 만일 북한이 지금 이래도 대화에 나오면 미국도 대화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상황은 북한에게 달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가하려던 미국의 시도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말씀하신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북한의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사실상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네 차례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을 보면 이런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난 5일 날 북한이 새해 들어서 첫 미사일 발사했을 때 중국의 반응은 성급한 판단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발사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미국이 이제 부과했을 때는 제재 만능론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미국의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미국 등 관련국들의 책임을 지적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17일 날 나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이 이걸 설명해 주는데요. 이 논평은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의 대북 정책이 마치 무력 시위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측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죠.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한국 측 북핵 협상 수석 대표와의 회동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포기하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고 북한의 안보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근래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여기에 따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분명하고요. 중국의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기까지는 않더라도 그 책임을 미국이나 한국에 돌리고 있는 것이 확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무산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북한 문제까지 연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그 독자 제재한 북한인 이제 5명을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이제 추가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것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을 해서 사실상 유엔 안보리 차원의 이제 제재가 무산됐다 이런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것은 그 미중 간의 갈등, 국제 정세하고 이제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그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미국과 그 상당한 갈등, 거의 뭐 신냉전 수준의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예견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이제 어떤 맥락에서 다루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과거 지금 그 과거 그 한 60년대 70년대 냉전처럼 미중 그 전략 갈등 맥락에서 다뤄지느냐, 아니면 그거하고는 별도로 공동의 이익 비핵화 차원에서 다뤄지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자세히 보면 이두 가지 맥락이 좀 혼재해 있지 않냐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아, 다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를 그 미중 간의 갈등으로 그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 공동의 이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이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 핵 문제는 핵과 미사일 문제는 NPT 핵 비확산 체제의 이제 그 차원에서 중시하고 비핵화돼야 된다 그런 입장인 반면에 중국도 사실은 그 북한 그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그 갈등이 심화돼서 이것이 그야말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방치, 표류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시간이 오래 흘러버리면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이 되면 중국은 자신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맞는데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그 외교적 악몽이죠. 왜 그러냐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굳어지면 일본의 재무장 또 남한에서도 우리도 핵은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으니 자체 핵보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저 끌어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그 위험한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미중 간의 그 갈등 차원에서 다루지 말고 이것은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공통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잡고 다루자 이런 입장인데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지금 말씀 나온 대로, 북한은 전네 차례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북한의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이 될까요?
예, 앞서서, 북한이 이렇게 새해 들어서 네 차례 잇따라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이 어떤 의도냐, 이런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 국정원이나 한국의 전문가들 대체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런 맥락에서는 분명히 앞으로도 북한의 무력 시위,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사 자체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재를 추가하려고 하는
예.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이제 나온 것인데요. 북한은 앞으로 점점 더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 국가정보원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핵실험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이런 대미 압박을 명분으로 한 무력 시위는 점점 더 강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여러 수단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화 제의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 자, 이럴 경우에 미국이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그 미국의 이제 대응 조치, 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지금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재입니다. 아, 미국은 이번에 이제 북한에 그 미사일 발사하자 이제 북한 국적자 6명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CIA를 비롯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이 같은 제재 위반 사례, 이것은 상당히 많은 지금 정보,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또다시 이제 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다 그러면은 역시 그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상당한 제재를 또 지금 가할 수 있고요. 또 제재와 관련해서 지금 그 북한의 그 불법 해상 환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단속을 한층 강화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군사적 그 대치인데요. 한반도 주변에 이제 그 미사일 그 발사에 대비해서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것이죠. 지금도 뭐 주일 미군 등에서 그 정찰기 이런 것은 배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찰기, 항공모함, 구축함 이런 것을 배치해서 북한의 그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이런 조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그 연합훈련 강화입니다. 지금 지난 몇 년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미국과 한국 간의 그 연합훈련이 사실상 뭐 컴퓨터 훈련으로 대체되는 그런 수준의 그걸 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군사적 대비 우리가 기존에 하던 훈련은 계속 강화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계속 나오고 또 한국도 이를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 연합훈련을 강화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네.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는 최근 잇따른 도발에도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이 열려 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예, 이번 그 북한의 잇따른 그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접근과 관련한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백악관도 그렇고요, 국무부도 그렇고. 일단 여전히 북한과의 만남 그리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그 대화를 위한 동력이라든지 또는 대화에 대한 지지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대체로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이 미국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이렇게 보면 대화는 그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쉽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울러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줄곧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현상 유지가 가장 원하는 바다 이런 분석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국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도 지금 인플레 조짐을 보이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대외 문제를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지금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지금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타이완 해협의 문제라든지 또는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의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란의 핵 문제도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협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란이 지금 핵 개발과 관련한 강도를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현상 유지가 미국이 가장 원하는 바다. 새로운 상황만 이제 발생하지 않으면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좀 뒤로 물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전략적 인내와 닮았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말씀하신 북한과의 대화를 바라고 있는 것 여전히 그렇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그 지지는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미국 정치권 반응 좀 살펴보겠는데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정치권이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7일 발사한 것을 전술 유도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전술 유도탄까지 미사일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5일 쏜 거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지금 한국 등에서는 그 5일 쏜 극초음속 미사일은 좀 실패하지 않았냐. 마하 한 5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좀 늘은 걸로 보고 있고요. 11일 날 쏜 것은 마하 10 정도 날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았고 변칙 기동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11일 날은 상당히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쏜 것은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것도 뭐 일종의 변칙 기동을 하긴 하는데요. 그 다음 쏜 것은 그 특별히 기차에서 쐈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달리는 상황에서 이것을 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그런 미사일을 쐈고요. 마지막으로 쏜 미사일은 북한은 이것을 유도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평양 인근에 있는 순안 비행장에서 쏴서 일종의 유도탄을 쏴서 동해 바로 인근에다가 쏜 그런 일종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외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을 해서 참 뉴스가 됐습니다. 14일과 17일은 참관을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이런 미사일, 신형 무기 이런 것들의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11일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것,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되겠는데요.
네.
북한은 이제 사실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머지않아 실전 배치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월에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력 강화와 관련한 다섯 가지 과업의 하나로서 제시했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한 것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북한이 국방력 강화 그리고 억지력 강화에 지금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부심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한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자, 모라토리움을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죠.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이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죠. 이런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정치국 회의에서. 예. 그러니까 재가동하겠다는 건 아니고 현재는 이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니까 이 앞으로 이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상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아직은 파기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그동안 한때 계속해서 거론돼 왔던 사안 아닙니까?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말하자면 유예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쳐 왔던 것은 자신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신뢰 구축 조치로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고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말하자면 도발이나 무력 시위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겠다는 뜻을 이렇게 위협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실제로 그러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역시 외교적으로 자주 쓰는 전술인데 벼랑 끝 전술이 시작되지 않았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이제 1월에 미사일을 그 네 차례나 발사했고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아,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파기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그 저희 부위에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아, 그 북한에 여러 그 정치적 행사가 있는데 아,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열병식을 통해서 ICBM이든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이런 미사일을 그 한번 슬쩍 보여서 단계적으로 어쨌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식 그 벼랑 끝 전술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쭉 이어지게 되면 아, 북한이 핵실험이든 아, ICBM이든 이런 것을 발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그 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크게 보면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핵실험하고 ICBM이 있는데 아, 전문가들은 핵실험보다는 ICBM 또 ICBM보다는 그 정찰용 위성을 위한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ICBM을 쏘게 되면 당장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 그 정면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제재를 받게 되고 어, 중국 러시아도 이를 싫어할 것이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 과학용 위성을 발사한다. 아 그리고 과거에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2012년에도 발사했고요. 2016년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물론 뭐 실패하긴 했습니다만은 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사하게 되면은 그 제재나 국제적 반대를 좀 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명분으로 로켓을 발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많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그 같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주목되는 대목이라서 북한이 앞으로 실제로 핵과 인공위성을 발사할지 또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는데 자, 이 시기가 반드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기를 맞춘 것입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도 북한의 의도를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시점에 대외정책 뿐만 아니라 대내 정책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볼 때 핵실험을 제기한다거나 북한이 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사실상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이제 판이 깨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미국 국내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내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이런 고강도 도발로 또다시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은 사실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을 유인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제재 추가를 한다는 식으로 좀 더 압박을 강화하는 형식이 될지 어떤 것이 될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참 복잡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발사를 한다 그러면 북한이 얻는 것은 그러면 실제로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얻는 것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얻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예.
북한이 그 ICBM 발사를 하게 되면은 재돌입 기술을 얻을 수 있죠. 북한은 아직도 그 미사일은 많이 발사했지만 재돌입 기술은 아직 그 확보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이제 ICBM 발사에 성공을 할 경우에 그야말로 핵과 ICBM의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굳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행사가 있으니까요. 이를 기해서 ICBM 또 핵실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그 주민들로부터 좀 지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얻는 그런 것이고요. 있는 것은 역시 그 북한이 핵실험 또 ICBM을 발사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제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해상 환적이 해상 봉쇄로 이제 뭐 발전할 경우에는 북한이 굉장히 엄청난 그 에너지난 이런 것을 겪을 수 있고요. 또 중국, 러시아도 이제 북한의 등을 돌리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 있고 남북 관계 상당히 악화되는 건 뭐 물론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서 한반도 주변의 전략 자산, 항공모함이든 군함이든 정찰기든 이런 것을 배치할 가능성이 크고요. 제일 큰 거는 사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작년부터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자, 대화를 재개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쏜다면은 바이든 행정부하고 앞으로 몇 년간은 대화, 관계 개선할 기회가 사라지는 이것도 북한이 상당히 우려할 그럴 대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2년 만에 재개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신의지와 중국 단둥을 오가는 열차가 통행이 재개됐는데 여기서 한국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북중 간에는 지난해부터 수입물자 소독법 제정 등 법제 정비, 접경지역 방역시설 구축, 검역절차 실무 협의 등 철도 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고요. 어제부터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 동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열차가 재개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단된 지 2년 만에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거친 후에는 좀 더 정상적으로 많이 더 진전이 될 것이다. 화물뿐만 아니라 인력 간 교류도 이제 성사가 될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러면 어떤 물품을 주로 수입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네, 이번에 그 북중열차 그 화물 재개는 이제 민간업자가 아닌 그 북한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종류의 그 물품이 그 수입해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비재죠. 그동안 북중 국경이 막혀서 소비재가 안 들어왔는데 주로 밀가루, 설탕, 식용유 그리고 의약품 이런 것이 이제 그 수입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농사용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북한의 모내기가 시작되는데 모내기 하려면 네. 비닐 방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닐 방막도 지금 아마 수입하지 않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건설 자재 현재 그 북한은 그 평양에 그 만세대 그 건설 작업이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각종 그 건설 용품 미장재 이런 것이 부족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자재도 수입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그 관측동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수입하려면 외화가 많이 들 텐데요. 북한의 외화가 뭐 사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북한이 외화가 그 외환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북한의 가상 화폐 등을 비롯한 불법 말하자면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본 의약품이나 식료품, 건축 자재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 사실 국가 파산 내지는 부도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들여오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외환안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전에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했는데 이렇게 물자를 수입하면 검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그 기본 환경을 보면요, 북한의 그 열차가 중국의 그 단둥에 가서 거기서 미리 준비된 각종 생필품, 의약품, 건설 자재 이런 걸 싣고 다시 이제 북한 신유 쪽으로 오는데요. 거기에 일종의 그 검역 장소가 그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 평양이나 이런 걸로 수송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뭐 한 열흘 내지 한 2주 정도 검역을 거친다고 합니다. 한국 국정원은 거기서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다둔다 그러는데 아마 코로나 그 방역을 우려를 해서 그래서 상당한 그 소독 이런 거를 하거나 격리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평양에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것이 그 전달되는 것은 좀 시차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미국의 반응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열차 운행이 2년 만에 재개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고난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고난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혹시 고난을 찾는 비관적인 마음이 들더라도 그 고난을 다시 기회로 바꾸는 마음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미국의 이야기와 음악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 디원 워익의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디온 워익에게 1960년대는 그녀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황금기였잖아요. 발표하는 곡마다 미국 팝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고 또 30곡이 넘는 히트곡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 디온은 한 번도 제대로 1등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특히 흑인 음악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두 살 아래였던 소울의 여왕으로 불리던 아레사 플랭클린에 비해서 덜한 평가를 받아왔고요. 또 대중적인 인기 면에서는 네 살 아래였던 다이애나 로스의 그늘에 가려져 왔기 때문에 그런 1등의 영광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흑인이면서도 백인 취향의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디온을 영혼 없는 소울 가수라고 폄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에 치우치지 않았고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근 50년 동안 비교적 뚜렷하게 일관된 음악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70년대에 지지부진했던 음악 활동을 청산하고 이 새로운 레코드사와 손을 잡은 뒤에 첫 성공이자 부활의 계기가 됐던 곡, 그중에서 지난주에 데자뷰라는 곡을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와 함께 또 대히트를 기록했던 노래 두 곡을 들어보려고 해요. 특히 이 두 곡은 건반과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조합 속에서 이 디온의 허스키한 저음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힘이 있는 고음이 잘 어우러진 그런 곡이거든요. 중후한 백인 취향의 발라드 느낌이 묘하게 두 곡이 참 닮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그리고 이어서 그 밤은 그렇게 길지 않아 No night so long 듣고 올게요. You looked inside my fantasies and made each one come true. Something no one else had ever found a way to do. I've kept the memories one by one since you took me in.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Down the narrow street of time. Remember how we faced the world like two tramps shining. Please don't let that magic ever end. Don't forget what we learned living on the wind. The long and dusty road had us both crying. We used up our last joke just to try and smile again. And only now I find I know what we were learning. Though it's dark and you have traveled far, every long
...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I W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그리고 이어서 디온만의 깊은 목소리가 돋보이게 만드는 멜로디 라인이 또 인상적인 No Night So Long이었습니다. 1940년에 태어나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디온 워익. 아티스트로서의 길고 긴 음악 인생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녀는요, 리듬앤블루스, 약자로 R&B 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들을 남김으로써 이 R&B 장르의 기본을 일깨워주는 몇 안 되는 모범 답안이 아닐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음악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1963년 그녀의 가수 데뷔 첫 앨범 첫 곡으로 실렸던 여기 내가 있던 빈자리라는 제목의 This Empty Place. 그리고 이후 20년이 지난 1982년 후반에 발표했던 가장 최근 히트곡이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Heartbreaker 이렇게 두 곡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신다면 디온 음악의 처음과 나중이 아 이렇게 얼마나 다르고 또 깊이가 많이 깊어졌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962년부터 1998년 사이 미국 빌보드 음악 차트에서 가장 많은 곡이 실린 여성 보컬리스트로 기록된 디온 워익. 남은 생에도 음악과 대중과 소통하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을 응원하면서 디온 워익의 음악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입니다.
To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Lena. Listen carefully.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본문에서 리나가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하자 제가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나가 우리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 실패하고 말았다고. 라고 하자 저는
Oh no, oh, 안 돼.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엔 리나가 그래서 이제 다른 계획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하자 제가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알았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뭐.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Today's expression is back, B-A-C-K, back to the drawing, D-R-A-W-I-N-G, drawing, board, B-O-A-R-D,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When you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means your attempt to do something has failed. So it's time to start all over again using different methods. It simply means that you have to start from scratch again. Back to the drawing board는 무엇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계획 등이 실패한 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ack to the drawing board.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리나가 저와 함께 준비한 계획한 일이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리나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My boss didn't like my idea, so I have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come up with a new on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새 아이디어를 다시 내야 해 라는 뜻입니다.
네, back to the drawing board 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Let's review. Back to the drawing board. This expression is used to show that an idea or proposal has been unsuccessful and that a new one must be thought of or planned.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